중국의 문화부터 풍습, 그리고 최신 트렌드까지 당신이 궁금해했던 중국의 속살을 거침없이 들여다보는 시간, 차이나 이야기.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윤옥입니다.
안녕하세요. 중국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눌 대지혜입니다.
지혜씨, 어때요? 요즘은 열대야라고 정말 너무너무 더워요.
너무 덥습니다.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놓고 이제 방 안에 누워있어도 이렇게 더운데, 아, 북한에 계신 우리 동포들 이 무더운 한여름날의 더위를 잘 견디고 있는지 걱정스럽습니다.
네, 우리 북한 동포들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지혜씨와 함께 차이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중국의 최신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요즘 중국은 오늘의 첫 번째 뉴스는 어떤 내용인가요?
미국과 중국 기술 냉전의 격전지가 되고 있는 선전을 포함한 이 기술 연구 단지에서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최고 개인 소득 세율을 45%에서 15%로 낮춘다는 소식입니다. 왕리신 선전시 부시장은 지난 5월 선전에서 열린 2019년 미래 포럼 선전 기술 회담에 참석해 광동, 홍콩, 마카오에서 부족한 외국 인재는 15%의 개인소득 세율을 적용받을 것이라며 14만 달러의 연봉을 받으면 4만 3천 달러를 덜 내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선전에는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회사들이 아주 많은데요. 그럼에도 중국은 지난 2월 광동, 홍콩, 마카오 지역이 청사진을 발표했고 3월에는 재정부와 세무총국이 개인소득세 우대정책 통지를 발표했죠.
그렇습니다. 이 통지에서는 해외 인재와 첨단 인재들의 소득세율과 홍콩의 개인 소득세율 차이에 대해 보조하겠다는 정책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2019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선전시의 이런 조치들이 미국으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화웨이 런정페이 사장의 발언과 무관하지 않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왕 부시장의 해외 인재 소득세율 인하 발언의 시점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화웨이 창업자인 런정페이 최고 경영자는 지난 5월 중국 매체들과 기자회견을 열어 중국의 개인소득세가 외국에 비해 너무 높다며 레이펑 정신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네, 이 레이펑 정신이 오랜만에 제기되는데요. 이 레이펑이라는 인물은 인민을 위해서 봉사하다가 1960년대에 젊은 나이로 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자 마오쩌둥이 그 사연을 알고 레이펑 동지를 따라 배우라 라고 전국에 지시를 하면서 아주 유명한 인물이 되었는데요.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의 대명사인 인물입니다. 런정페이가 레이펑 정신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한 것은 바로 이런 모택동이 지시한 이런 정신을 부정하는 발언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시대가 달라졌다는 뜻이죠. 양즈용 중국사회과학원 재정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중국이 개인소득세를 만들던 1980년 당시 선진국 최고 소득세율이 50%에서 70%였지만 이후 미국이 세율을 계속 내리면서 다른 국가도 따라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지난해 최고 개인소득세율을 40%에서 37%로 낮췄고 일본과 영국은 각각 40%와 20%를 매기고 있습니다.
이 선전 시간에 놓은 세금이 세계 많은 선진국들보다 낮은 수준이니 고급 인재들을 유치하는 데 효과가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최근 인구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지오링호, 그러니까 1990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이 총 1억 8천만 명에 육박했다고 하는데요. 최근 중국 사회에서 재미있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2000년대 이후 출생자들이 자기들보다 10년 앞선 세대인 쥬링호 세대들을 가르쳐 독거노인, 다시 말해서 가족 없이 혼자 사는 노인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네, 10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지오링허를 노인 취급을 하는 거네요.
네, 2018년 중국의 선전화 메신저 위챗 연도 보고서에서 분석한 지오링 허우가 가장 좋아하는 이모티콘이 바로 울면서 웃는 이모티콘이었습니다. 지오링 허우들은 깊은 밤에도 잠 못 이루고 높은 집값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대머리가 될까봐 공포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걱정이 아주 많은 세대네요. 그러나 또 이들은 높은 물질적 요구도 있죠?
그렇습니다. 이 세대들은 가장 좋은 화장품을 쓰고 또 고급진 차와 커피를 마시며 건강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여행을 추구하며 애완동물을 키우는 데 몰두합니다.
이러한 그들의 상황을 보면 그들이 온라인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SNS에서 울면서 웃는 그런 표정의 이모티콘을 자주 사용하는 그것과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올링 허우는 다른 세대에 비해 특히나 안 좋은 꼬리표들이 많이 붙어 있는데요. 그나마 좋게 표현한 개성 있는 세대부터 위축된 세대, 무너진 세대, 귀차니즘 최고치와 같은 전혀 귀엽지 않은 수식어가 붙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올링 허우에게 왜 이런 꼬리표가 붙는 걸까요? 그들이 진짜로 배짱이처럼 게을러서 그런 것일까요?
사실 이들이 늦게 기상하는 이유는 게을러서가 아니라 다른 연령대보다 더 늦게 잠들기 때문인데요. 약 70%의 지올링 허우가 새벽이 되어서야 잠드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일도 물론 그 원인 중 하나겠지만 가장 눈에 띄는 이유는 바로 보복성 밤샘인데요. 보복성 밤샘이란 낮에 본인의 생각보다 잘 지내지 못했거나 불만족스러운 생활을 한 경우 밤에 이를 보충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저희만 해도 어릴 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이런 교육을 받았는데 이들의 70%가 새벽이 돼서 잠든다고 하니 정말 다른 세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생활 습관이 악순환 되는 거잖아요. 밤에 이제 잠을 안 잤으니 낮에는 피곤하고 또 피곤을 달래기 위해서 커피를 마시고 근데 커피를 마셨으니 밤에 또 잠은 안 오고 이런 악순환이죠.
심지어 요즘 지올링 허우들 중에 탈모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또한 이들은 새벽 3시인데 아직도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어떤 이는 새벽 5시인데 벌써 출근하고 있다라는 문장으로 직장인의 통근 상황을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네, 대도시에서는 특히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출퇴근길에 많이 낭비하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한 달에 한 번 여행을 가는데요. 낭비한 시간을 충전받기 위해서입니다. 2017년 통계에 따르면 타지에서 홀로 생활하는 30대 청년 수가 총 5,800만 명으로 이 중 64%는 남자, 36%가 여자로 나타났는데요. 지올링 허우는 고향을 떠나 도시에서 혼자 먹고 놀고 자며 스스로 스트레스를 풀면서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네, 집을 떠나서 혼자 지내고 있으니 링링 허, 예, 젊은 세대들한테는 그 지올링 허우들이 독거 노인으로 보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연애도 안 하고 또 결혼도 안 하며 아이도 없는 상태를 풍자해 지올링 허우를 독거 노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심지어 이 단어는 중국의 대표 검색 전자 게시판 바이두의 백과사전에도 등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주관이 뚜렷하고 또 개성이 통통 튀는 링링 허우가 최대 10년 차이 나는 자기 선배 세대 지올링 허우를 봤을 때 그저 삶에 지친 이들로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모든 링링 허우가 지올링 허우를 노인이라고 부르지는 않을 텐데요. 또 이러한 단어들은 별 의미 없이 빠르게 지나가는 수많은 유행어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지올링 허우들의 처지가 빠른 성장의 이면에 감춰진 중국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문화를 알아봅시다. 니하오 차이나. 지난 시간에는 중국의 전통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역시 중국의 전통 문화에 속하는 폭죽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폭죽을 떠올리면 중국이 바로 떠오를 만큼 중국은 폭죽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데요. 경사스러운 날에는 꼭 폭죽을 터뜨리죠?
네, 그렇습니다. 이 중국에서 명절 기간에는 밤낮으로 폭죽 소리가 끊이지 않고 또 문 앞에는 어제 저녁에 터뜨린 폭죽의 잔해가 수북히 쌓여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중국인들의 폭죽 사랑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네, 특히 중국인들이 설명절을 가장 크게 세는데요. 바로 이 설명절부터 정월 대보름까지 정말 폭죽을 많이 터뜨리고요. 공식적인 경축 행사에서 또 축하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서 폭죽이 사용되기도 하죠. 그리고 요즘에는 뭐 결혼식 또 어떤 새로운 건물의 낙성식 영업집에서 개업을 할 때에도 폭죽을 터뜨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결혼식 같은 경우에 신랑이 아내를 데리러 아내의 집으로 오는데요. 도착할 때 한번 폭죽을 빠바방 터뜨립니다. 중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결혼식은 보통 점심때 하지만 이 광동성의 경우 저녁에 결혼식을 하는데요. 지역마다 그 폭죽을 터뜨리는 시간대도 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학 진학이나 회사에서의 승진 또 축구 경기에서의 승리 등 경사스러운 일이 있으면 폭죽을 터뜨리기도 하는데요. 장례식에서 폭죽을 터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80세가 넘어서 돌아가시는 경우 희상이라고 하여 그 한국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호상이라 여기곤 합니다. 중국 사람들도 그래서 이제 폭죽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네, 이 폭죽이라는 말의 어원을 보면 폭자는 물론 폭발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죽자는 참대, 대나무 죽자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대나무를 터뜨린다 이런 뜻이 되겠죠?
네, 그 이제 어원을 살펴보면은요. 6세기경에 정름이 쓴 형조 세식기는 양자강 지역의 풍속 세태에 대해서 기록한 그런 서적인데요. 이 정월 1일 마당에서 대나무를 터뜨려서 산조와 악귀를 쫓았다고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산조는 깊은 산 속에 사는 뿌리 넷이 달린 괴수를 지칭합니다. 그 괴수가 매번 춘절이면 나타나서 가축과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하는데요. 산조가 밝은 빛과 폭발음을 무서워한다는 사실을 안 이 사람들이 대나무를 태워서 빛과 폭발 소리를 내어 산조의 침입을 예방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폭죽이 당나라나 송나라를 거치면서 대나무통이나 종이통에 화약을 말아놓고 또 터뜨리는 모양으로 변해서 오늘날에 와서는 각양각색의 폭죽으로 발전한 거죠.
네, 이 폭죽의 소리가 워낙 요란하기 때문에 정말 악귀가 무서워서 다시 나타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보면 중국의 폭죽이 종류도 정말 다양해졌는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화약의 발명과 무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중국은 일찍 11세기 정도에 화약을 발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화약은 전쟁 무기 제조에도 쓰였을 뿐만 아니라 민간의 폭죽 제조에도 쓰여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폭죽 역사는 길고 그 폭죽의 종류도 매우 다양한데요. 심지어 불을 달면 단순하게 한 방씩 터지면서 소리만 요란한 그런 폭죽이 있는가 하면 긴 작대기 모양으로 되어서 하늘로 불꽃을 쏘아 올리는 폭죽도 있고요. 심지어는 불이 붙으면 바닥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불꽃을 튀기는 폭죽까지 정말로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그 불꽃놀이처럼 하늘에 불꽃을 쏘아 올리는 그런 폭죽은 새로운 이름이 생겨서 옌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항상 폭죽, 그 다음에 옌화 이 두 단어를 붙여서 얘기를 합니다. 이런 폭죽은 밤에 터뜨리는 경우가 많지만 낮에도 간혹 터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폭죽과 관련된 에피소드도 중국 곳곳에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에피소드는 어렸을 때 저희 옆집에 조금 그 이제 함께 거주하시는 분들이 조금 가난한 분들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절 때가 되면 거의 이제 먹는 것은 잘 장만을 하지 못하더라도 꼭 폭죽을 사야 된다면서 돈을 꾸러 다녔던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만큼 네, 이 폭죽에 대한 중국인들의 사랑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전통에 대한 어떤 하나의 집착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폭죽은 또 그 축하 분위기를 고취시키고 뭐 악기를 쫓아내고 우리의 기운을 빌어준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요즘 같은 때 보면 환경오염도 이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또 가끔은 사람들이 다치기도 하고 심지어 인명피해가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런 부작용도 사실 만만치가 않죠.
네, 맞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해마다 명절 기간에 폭죽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요. 사실 폭죽 사고는 설 기간 뉴스에 늘 단골로 등장하는 그런 소재입니다. 폭죽 놀이를 하다가 다친 사람도 있고요. 폭죽 관리를 잘못해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등 이런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제 지인 중에 한 분도 손가락을 잃어버린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현재 중국에서는 300개 정도의 대도시에서는 폭죽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분위기 메이커로서 폭죽 놀이는 여전히 사람들의 손을 떠나지 못하고 있고요. 또 최근 들어서는 폭죽을 해금시키자는 여론도 만만치 않아서 폭죽 놀이와 관련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또 폭죽은 그 소리가 요란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피해도 만만치 않은데 제가 어릴 때 저희 이웃에 사는 한 아주머니는 밖에서 갑자기 터지는 폭죽 소리에 놀라서 심장병으로 사망을 하셨습니다.
아, 그런 경우도 있었네요. 네. 이 소리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또 폭죽이 터지면서 생기는 연기 때문에 공기오염도 심하고요. 폭죽이 터지면서 발생하는 쓰레기도 만만치 않죠. 그런데 중국에서는 개인들이 아무나 폭죽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공안 당국에서는 폭죽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량으로 구입하는 사람은 신상 정보를 등록하는 등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사실 중국인들의 못 말리는 이 폭죽 사랑은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전통 문화와 현실 생활에서 빚어지는 불편함의 충돌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명절 폭죽 놀이가 미세먼지 중금속 농도를 대폭 증가시킨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는데요. 중국의 폭죽이 중국뿐 아니라 주변 나라들의 초미세먼지를 생성하는 온실로 되고 있는 만큼 중국 정부의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중국어 한마디. 네, 어디에 가서든 정말 필요한 말입니다. 화장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표현을 한번 익혀봅시다. 洗手间在哪儿?
洗手间在哪儿?
네, 洗手间은 화장실입니다. 洗手间在哪儿?
洗手间在哪儿?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 유익하셨나요? 끝곡으로 화儿위의 또이가 부른 洗刷刷 네,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중국 이야기를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再见!
再见!